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친척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은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바꿔 놓았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한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감에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매일 들리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를 보실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치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사는 것을 죽는 것 이상으로 싫어합니다. 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화장실 휴지를 사는 그런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휴지를 샀는데요. 화장실 휴지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내면 안에는 수치심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동안 항상 풍성해서 몰랐는데, 이번 일로 휴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문화인으로서, 교양인으로, 또는 품위를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휴지입니다. 며칠이라도 밥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좀덜 먹어도 됩니다. 심각한 것은 밥을 먹으면 어김없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배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온 세상이 그 냄새로 가득한 것 같아요. 수치심을 잃으면 인간다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하는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수치심은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수치스럽게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치를 주고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도망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병기 든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적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것보다 부하에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하가 머뭇거리지요.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수치스럽게 죽느니 자결하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수치심은 그동안 이룬 모든 업적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수치심은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인간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수치심은 기쁨도 사라지게 합니다. 수치심은 은밀하게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죽음마저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던 시기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죽음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순간 일어난 일들은 그가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업적과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권세가 기름 부어지듯 했던 예수, 온 곳을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던 예수, 마귀를 짓눌러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던 예수, 이런 예수의 모든 것이 나무 위에서 부정되고 저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개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면서 예수를 죽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럽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으나 수치를 당치 않으셨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주님은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새롭게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배우셔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기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순종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믿음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보았고 경험했던 일들이 그런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열심히 사셨습니다. 믿음대로 사신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서 많이 듣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당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간증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 받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공부 안 하고 온전히 예배 드렸는데 좋은 대학에 갔다라는 것이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공부 못하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 그래서 대학 떨어졌던 사람들은 죄인이 되곤 했던 시기였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복을 받기보다는 욕먹고 핍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음식 장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 한국은 식당에서 음식을 팔때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식당을 시작할 때는 그런 의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싼 수입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서 값비싼 국산으로 만들었다라고 속이면서 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고 당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조언하기를 속여서 팔아야 남는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면서 국산만을 고집했다고 해요. 국산으로 만들어야 맛도 좋고 또한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지신 분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다고 해요. 맛도 좋고 가격도 싸니 손님들이 안 몰리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 정도 장사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아서 팔수록 손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망하더라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수치를 당하신 것이지요. 수치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 봅니다. 믿음대로 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통해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기입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기독교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이던 교회가 흩어졌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망했습니다. 믿음대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그의 결국은 모함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곱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장면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에서는 살리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결심합니다. 살려고 결심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보겠다고 살아보겠다라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죽을까봐 너무 놀래서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원래대로 사람들이 주는 지혜대로 살아버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망하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야 다시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성자가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향해 이 나쁜 놈아, 이 위선자야, 이 부자놈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라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제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자가 물었습니다. 어떠하더냐? 제자가 대답해요.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서 성자가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가서 이번에는 아,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여 라고 칭찬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자가 착하지요. 아침에 다시 묘지에 가서 무덤들을 향하여 칭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하더냐? 라고 물었지요. 제자가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 마카리우스가 비로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을 때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야 살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으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들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맛본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이 영생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려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 자아가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성깔이 죽으면, 내 욕심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고집이 죽으면, 내 교만이 죽으면 직장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십자가에 죽으나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위험하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앞장서서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더 놀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 힘쓰던 모습에서 흩어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아니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망하더라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